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 속에 숨겨진 죄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여기에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나 이런 간구가 있는데, 조건이 같이 붙은 그런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14절에 설명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제로 삼는 내 감정 속에 숨겨진 죄의 회개에 대해서, 이 용서는 그 핵심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우리가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단계 중에 회개, 거듭나는 이 일은 우리가 한순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듭난다고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거듭날 수는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 아이여서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면은, 이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후에 거듭나게 하는 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죄악된 길,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화의 핵심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인데요. 옛사람을 벗는 그 과정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전에 강조하셨다시피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회개의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가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그 과정이 회개인데요. 실제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에 더 가까운 삶을 살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바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숨겨놓은 생각의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을 닮기를 원하지만 그런 거룩한 모습을 닮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성분이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특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 속에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그런 생각의 패턴들을 심어뒀는데 그 패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특별히 이번 시간은 사단이 또 우리의 감정 속에 숨겨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당성을 스스로 갖게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감정 속에 교묘하게 우리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심어 놓는데요. 크게 감정에 심어 놓는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죄가 있고요. 둘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굳게 하는 죄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이 쾌락에 너무 빠진 나머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즐기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감각을 잃어버려서 처음부터 감각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방탕한 생활에 자기 자신을 버려둠으로써 그런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다가 점점 더 습관적으로 이제는 거기에 빠져서 그 마음이 점점 굳어졌다. 그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는 마음, 그것이 성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욕심, 그런 여러 분야에 갖고 있는 그런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욕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 몸이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몸이 육신의 정욕, 이 몸이 편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니면 우리가 쾌락을 느끼기 위한 그런 것들, 안목의 정욕, 우리가 봤을 때 욕심을 가져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제가 두 번째로 이 마음을 굳게 하는 죄 가운데 두 번째로 이 자부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프라이드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자는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런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다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뭐 성적인 것이나 욕심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녀에게 올인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하나님보다 자신을 자기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또뭐 스포츠나 도박이나 아니면 뭐 이런 마약이나 이런 어떤 그 탐닉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쾌락 사랑의 범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쾌락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무엇을 갖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목록을 만들었으라도 한번 회개를 진심으로 해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죄 중에 두 가지, 그런 두 번째 경우는 프라이드, 자부심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자부심, 교만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위에 두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위에 두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짐으로 교만하고요, 높은 지위를 가짐으로 또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리더십의 그런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부심,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어떤 꿈이나 여러 가지를 더 먼저 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교만해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도 없고 약한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희망을 갖는 그런 나약한 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교만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우리 나쁜 생활 습관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별히 뭐 과식하는 그런 버릇이라든지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버릇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 있으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지런히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턴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쾌락과 우리 자부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감정 속에 묻어둬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도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정당화해서 나는 그래도 내가 지금 즐기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회개할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이 내 삶의 패턴들을 잘 분석해 봐서 행여 사단이 내 감정 속에 숨겨놓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할 때에 남들이 나를 비판할 때는 내 마음이 기분이 상하지만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도 내 마음이 우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마다 내가 이제 그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칭찬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로 이제 제가 이런 칭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 칭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사단이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묶어나서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단이 우리 감정 속에 숨겨놓은 죄 가운데서는 아주 흔하면서도 제일 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문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를 많이 사할수록 많이 용서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언하는 14절,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남한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데 그 피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치를 떨 만큼 아주 악몽적인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준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용서하지 못할 어떤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마음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간단한 거에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용서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또 어떤 게 용서가 아닌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진정한 용서를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실제로 유대의 관습에서는 7번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한세번 정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한다면 용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이제 7번이라도 크게 해서 이 정도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예스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뭐 그러면 7 곱하기 70을 해서 490번만 우리가 용서하고 491번째는 내가 분노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사단은 우리를 공격의 어떤 그런 무기화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용서 안 함으로 죄를 갖고 사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용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겠지. 그래서 정말 본심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서 그랬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 일어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상대를 보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용서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하는데 상대에게 용서한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내가 진정한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한, 내가 복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용서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의 방법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당사자들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서 풀어나가야 그게 용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이 내가 용서 안 할 그런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나님께 알리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실제로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용서할 때 정말 우리 영에 우리 속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몇십 년을 살아오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했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는 것을 봤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적인 여러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정당화시키게 하고 또 스스로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성분들이, 속성들이, 그런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밝혀진다면 그 하나님께 누가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숨겨진 그런 잘못된 것들, 우리의 감정 속에 숨겨진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제거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길러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런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심겨놓은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쾌락을 사랑함으로 자기 마음을 굳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는 거나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속에 꾸며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그것 자체가 이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의 삶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용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용서 못할 그런 권한들을, 또 그들에게 복수할 권한들을,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용서를 안할수 있는 그런 정당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포기한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삶 속에서도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죄들을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숨겨진 게 없는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라도, 이 목록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좀더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정 속에 숨겨진 이런 죄조차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이러한 일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죄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내 마음속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